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죠. 여름인데 시원한 영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 하나 보시겠습니다.
In 1966, Andy Dufresne escaped from Shawshank Prison. All they found of him was a muddy set of prison clothes, a bar of soap, and an old rock hammer, damn near worn down to the nub. I remember thinking it would take a man 600 years to tunnel through the wall with it. Old Andy did it in less than 20. And to crawl to freedom through 500 yards of shit-smelling foulness I can't even imagine. Or maybe I just don't want to. Yards. That's the length of 5 football fields. Just shy of half a mile.
네, 이 영화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로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적이 있는 영화입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 할리우드에 상영된 영화 안에 중에서 100위 안에 들 만큼 명작 중에 명작, 인생 영화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듀프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의 이름이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아름다운 자유를 누리는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리딤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 기독교 용어입니다. 리딤션이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로 속죄, 그 다음에 구원, 탈출, 자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어떤 자유를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유를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얽매이지 않고 해방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즉 자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를 얽어맨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자유입니다. 그죠? 풀려나는 게 자유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자유지요, 자유.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이제 북한의 주민들이 이제 탈북을 한다고 칩시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탈출합니다. 자유가 없이 억압됐으니까 탈출하죠. 북한을 탈출하는 순간 자유예요, 그죠? 탈출. 얽매였던 것을 벗어났으니까. 그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데가 살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죠. 그죠? 이와 같이 탈출하는 것도 자유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자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이와 같이 뭔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도 있고 또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 갈라디아서는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종교의식을 다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된 사상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으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종교적인 율법이든지 혹은 인간적인 도덕이든지 간에 어느 누구든지 그 모든 걸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100%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이런 거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정해놨다 할지라도 그걸 다 지킬 수가 없고 도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착한 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으로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덕이나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만은 그것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도덕으로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나 도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은혜,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이번 여름이니까 다 휴가를 다녀오시겠죠? 어떤 분들은 아마 하와이에 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와이는 섬이에요. 그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근데 하와이를 휴가 가는데 부산 앞바다에 가가지고 수영복 하나 입고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헤엄쳐서 가려고. 하와이까지 헤엄쳐서 가려고. 예,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섬이니까, 하와이가 섬이니까 헤엄치고 갈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죠? 울릉도도 못 가지요. 네, 못 갑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손만 들면 누가 하와이 가는 비행기를 태워주는 겁니다. 하와이 가는 비행기는 손만 들면 태워줘요. 그 비행기를 타게 되면 내가 헤엄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비행기가 나를 데려다 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내 힘으로 헤엄쳐서 하와이에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도덕으로, 자기 노력으로, 지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만 들면 비행기를 탄 사람은 누구냐? 손만 들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도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누리는 자유는 뭐냐면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죠? 숨쉬듯이 죄를 짓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싹슨, 즉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사망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로 심판과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 지옥 가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죠? 예, 지옥이 대신 천국에 가게 되고, 죽음 대신에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를 씻어버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부활 생명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상관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 누리는 자유는 뭐냐면 욕망, 육체의 정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아멘 했는데 세가족 교육받고 아멘 했는데 집에 왔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고 협박하고 뭐 온갖 죄를 짓고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내가 좀 착하게 살 줄 알았는데 교회 다녀봐도 내가 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을 봐도 저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도 보니까 거짓말하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음란한 사람도 있고 이게 뭔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죄를 지으며 사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 믿었지만은 우리 본성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다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가리켜서 욕망,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의 본성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병들어 있고 욕심,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 욕시 욕망이 있는 그게 뭐냐면 음란한 것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원수 맺는 것, 남들을 너무 미워하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비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있지만은 사람들마다 좀 강약이 있어요. 여러분 몸도 특히 여러분 몸이 약한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눈이 나빠요. 어떤 분은 귀가 잘 안 들려요. 어떤 분은 이가 안 나빠. 어떤 분은 간이 안 좋아요.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 어떤 분은 무릎이 아파. 사람마다 다 약한 부위가 있듯이 사람마다 고질적인 정욕이 있는 거예요. 고질적인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 먹고 나면 이가 음식 찌꺼기가 이에 끼잖아요. 그죠? 끼고 이거 요지를 쓰는데 주로 보면 항상 같은 자리에 끼죠. 그죠? 예. 항상 자기의 음식물이 끼는 자리가 있어요. 제일 틈이 많은 곳이죠. 그죠? 사람마다 그런 약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마다 약한 고질적인 육체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육체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런 정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해요. 술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늘 술을 마셔요. 오늘은 기쁘다고 술 마시고 내일은 우울하다고 또 술 마시고 오늘은 아무 일이 없다고 심심하다고 술 마시죠. 술 마시고 나면 별짓을 다 하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남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하지요. 술 깨고 나면 다시는 이놈의 술 안 먹겠다 그러는데 이놈의 술 안 먹겠다 그러니까 술 안 먹겠다는 술 끊는 기념으로 또 한잔하고 또 다음날 또 한잔하고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약해요. 분노. 분노가 육체적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부드럽게 하고 싶고 마음은 따뜻하게 하고 싶은데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배우자한테 화를 내고 자녀한테 화를 내고 손자, 손녀, 토끼 같은 애들한테도 화를 내고 직장에서 화를 냅니다. 꼭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다. 자기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죄의식이 없어서 잊어버려요.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속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상처투성인데 무슨 뒤끝이 없어요? 상처가 남아있죠. 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그죠? 차라리 미안하다 그러면 될 텐데 뒤끝이 없다 그러니까 더 악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에. 모든 게 돈. 돈이 최고예요. 돈에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미워하게 되고 돈 때문에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지난주에 어느 유명하다는 냉면집에 갔어요. 아이고, 냉면 맛있대요. 맛있게 먹건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집이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분점이 여러 개 생겼대요. 그런데 그만 돈 때문에 분점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법정에 고발하고 원수가 돼버리게 원수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한번 들어와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해 보세요. 성경에는 시기하게 되면 우리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뼈가 썩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시기해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돈이 많을까? 시기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져요. 잠이 안 와요. 인생 사는 맛이 안 나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늘 남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정부는 이게 잘못됐다. 뭐는 이게 잘못됐다. 교회는 이게 문제다. 막 비판합니다.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의 사실을 돌아보세요. 행복한가? 절대 안 행복합니다. 마음에서 독이 뿜어져 나오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에 병도 많고 오래 못 살아요.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 어떤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 늘 음란한 눈으로 보고 어디 가면 음란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사람들마다 다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이 육체의 정욕을 끊으려고 예를 쓰지요. 오늘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새해가 오면 오늘 새해는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결심은 하지만은 이루지는 못합니다. 끊어버리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서로 찢어고 벗고 싸우고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심해도 끊을 수가 없고 예를 써도 못 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가 자꾸 미워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행동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어쩌지 못하고 내 생각도 어쩌지 못하고 내 행동도 내가 어쩌지 못하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 내 행동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내 도덕적인 노력으로는 내 악한 모습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다.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될 수 있다. 새 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태국 있죠? 인도차이나 반도에 태국이 있는데 이 태국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100년 좀 넘었는데 태국은 한 200년 이상 그 전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 복음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태국을 가리켜서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태국의 촌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농촌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 울산이나 또 여수 광양처럼 산업 도시입니다. 촌불이가 촌불이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세운 촌불이 선교센터가 있어요. 여기서는 뭘 하냐 하면 마약 중독자 재활 훈련을 시킵니다. 태국 정부가 이 큰 고민과 숙제가 있는데 이 마약 중독자 처리 문제예요. 태국에서는 마약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마약을 많이 해서 중독자가 많은데 이걸 재활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중독되면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촌불이 선교센터에 들어간 중독자들은 이상하게 마약을 끊어버리더라. 그 치료율이 70%가 넘는 겁니다. 이 70%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땅을 더 줘요. 우리가 땅을 더 줄 테니까 더 크게 지어라.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더 많은 사람 받아달라고 정부가 요청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인간의 의지로 의약품으로 끊을 수 없는 마약을 끊게 되고 새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리더라 얘기입니다. 찬송가 191장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는 죄에 빠져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왔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자신의 고질적인 육체의 정욕 때문에 낙심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끊어버리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치료될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새 인생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의 자유, 그죠?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자유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자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죠? 노예 생활,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어요. 자유가 없던 곳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자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즉 음행을 피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남들 미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로 성령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성령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을 더욱 닮은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도 좋은데 성령님 우리가 시기 질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데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예.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희락 기쁨이 많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화평, 마음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안하게 지내는 것, 오래 참음, 억울해도 속상해도 참을 수 있도록 자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도록 양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충성,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온유, 남들이 나를 비판하고 욕해도 부드럽게 반응하도록 절제, 나쁜 것뿐 아니라 좋은 것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은 우리가 상대방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그 일이 기뻐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서 비판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때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성질이 굳어진다 그러죠. 인격이라 안 그러죠, 그죠? 성질이 굳어진다. 여러분, 그렇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성질이 굳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육체의 욕심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고상하고 성숙한 성품을 지녀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성령 열매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 열매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잡고 열매 맺도록 사모해야 돼요. 찬송가 420장에 보니까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를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야 예수님 같다, 아이고 예수님 같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자유예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희망,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회사나 직장이나 나라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 가정이 행복하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은 했어요. 했는데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따라가려고 결정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라가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 즉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쇼생크 탈출을 말씀드렸는데 그 듀프레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공이고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연으로 나왔는데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50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자기 동료를 협박해서 죽이겠다고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랬냐 하면 가석방 되기로, 가석방이 뭐예요? 형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 중간에 세상에 나오기로, 내보내기로 그렇게 결정됐는데 가석방 받아들이지 않고 감옥에 계속 있겠다고 옆 사람을 칼로 위협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도가 어디 있겠, 그런 죄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풀어가지고 이제 가석방 시켜서 내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나왔지만은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감옥이 편한 거예요. 왜요? 50년을 살아왔으니까. 세상보다도 감옥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려고 죄를 짓다가 실패하게 되니까 절망하게 되어서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찌들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오히려 구속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히려 불편하고 억울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 비밀을, 그 자유를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고 주님 주신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